이 생명인데요. 주님께서는 옛날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은 썩을 양식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피해 다녔고, 정말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심령의 깨끗함을 받고, 이 말씀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이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없고, 이 말씀이 충만해야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 할 차례입니다. 그 포도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제 보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이거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사실 이게 아홉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네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될수 있어요.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그가 제3시경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 고 하니 그들이 가더라. 주인이 다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또 제11시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고 하더라.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하더라.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도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참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다. 이게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 또 부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주님이 이렇게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 지금 이 비유는 똑같은 걸,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일한 사람은 일꾼을 똑같이 대우해주고 똑같이 줬습니다. 품삯을. 그런데, 여러분 그, 데나리온 비유, 아, 저, 저, 문화 비유, 문화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는 말이죠. 이거는 사람에게 차별되게 줬습니다. 차별되게, 이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얼마만큼 시간적으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간 그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약속한 만큼만 줬다. 참 이게 참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죠. 많은 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조금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 말이죠. 이것이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를 보고서 이렇게 본다면 좀 이게 넌센스겠지만은, 사실 주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그이 시대를 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른 아침이 있고 3시가 있고 6시가 있고 9시가 있고 또몇 시가 있습니까? 11시가 있나요? 다섯 번이죠, 그죠? 다섯 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주님이 포도나무고, 그래서 이제 2000년이 흘렀는데, 사실 아침은 이게 사도시대라고 보면 돼요. 사도시대. 그래서 이제 AD 30년, 30년부터 이제 한 500년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삼신은 500에서 1000년, 그 다음에 1000년에서 1500년, 구신은 1500년에서 1900년, 그 다음에 1900년에서 지금 2000년, 2000년 넘었지만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시대적으로 볼 때 말이죠.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사도 시대에 그 일찍 간 사람들은 사실 일하기는 쉬웠다고요. 성령이 막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1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여기다 6을 넣어야 되니까 17시니까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데 이건 오후 5시에 들어간 거거든요. 11시는. 그렇죠? 예, 이건 아침 일찍 들어간 거고요. 열자마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열자마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과거 100년 동안 190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배교하는 시대거든요. 이때가.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동안에. 여호와 증인, 뭐 몰몬, 안식교 전부 이때 생겼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다 이때 생겼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일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예. 옛날은 설교 한번 하면 3,000명, 4,000명씩, 5,000명씩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각도에서도 얘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역에 들어갈 때 일찍 사역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나이 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특색이 누구나 똑같은 일꾼으로 똑같은 약속을 받고 들어갔다. 이건 하나의 사역적인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본 것이고, 문화 비유나 그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다른 분량을 주고 그것을 장사해서 얻은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는 이건 품삯이고 그건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종일 떼약 붙여서 짐을 진 사람도 있고, 계속 어떤 사람은 서성거리다가 그냥 나중에 온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한번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뭐 서성거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서성만 걸어서 괜찮은데 우리가 뭐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로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참 우리 같은 존재들은 불순종의 아들같이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포동 그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집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부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불렀다는 것은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원을 늦게 받았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꾼이기 때문에 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상당히 좀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뭐 반복되는 거니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길에서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처형하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제자들은 딴소리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을 할때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 전파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우선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고 그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항상 주님이 그랬죠. 절대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네 구세주 정도만 알았죠. 자기네를 그냥 구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한 자리 하는 걸로 알았죠. 그리스도의 진짜 뜻을 몰랐다고. 창세기 3장에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는 그러한 그 깊은 뜻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다고요. 자기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러한 구세주라는 것을 몰랐죠. 그것을 알 때까지는 절대로 주님께서는 밝히지 말라 그랬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았는데 알아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야 복되도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아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아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건 모른 그만큼 무식한 거죠. 성경에 무식한 거죠.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평신도 부부 누굽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은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진짜 전도는 성경을 가지고 할수 있어야 돼요. 전도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주님께서는 벌써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한번 혼냈지 않습니까? 네디로 사탄아 네디로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주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짚어보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17절에 동그라미고 20절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건 이제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그 동그라미 사이는 굉장히 시간이 지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장면에 바뀌어가지고, 세베대 어머니가 이제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20절. 그때 세베대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은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열 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지난번에도 조금 이게 우리가 얘기한 장면인데 참 보면 주님은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딴소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은 딴소리 할 수밖에 없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죠. 웃어야 될때 운다 그러고 울어야 될때 웃는다 그러고 죽어야 될때 살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주님은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는데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지금 죽으셔야 되는데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마 그런 왕국이 어딨어? 그런 자리가 어디서 그런 얘기 안 했다고요. 그걸 인정했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 왕국에 대해서 인정을 했구나. 그럼 이 왕국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좀 이렇게 자꾸 이게 좀 묵상해야 되는데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안 들리는 겁니다. 예.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일부러 가가지고서 그들을 그렇게 했죠. 우리 한번 잘 알지만 이사야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악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진리를 얘기 안 합니다. 빌라도가 빌라도가 그랬죠. 진리가 뭐냐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랬죠. 그럴 때 주님은 진리 얘기 안 해줬습니다. 아, 이사야서 6, 7장이나요? 아, 7장이 아니라 6장 맞습니다. 8절 보면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이거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볼기장을 내놓고서 말이죠. 뻘가벗고 3년 동안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볼기장 내놓고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것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도 몰랐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완악한 민족들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다치겠잖아요. 못 깨닫겠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700년 전에 갔다고요. 응?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가 BC 700년 사람인데, 응?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말이죠. 야, 그 말씀을 다시 풀어줄 때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 28장 보면은, 25절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듣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았던 얘기예요.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눈이 뜹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재림할 때눈 뜹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좀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복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나오죠 지금. 아주 그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한 일을 하죠, 지금. 참, 유태인 전도자들이 굉장한 일을 합니다. 아,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딱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해주기 전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방인에 가가지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이 이방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요즘에는, 아주 강팍해졌죠, 요즘에. 이런 때가 됐죠. 배교한 때가 됐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이참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극을 하고 교만하며 불순종하는 이런 때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또 유대인들에게 용서가 되고 자비가 베풀어진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어서 그런데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일 저주가 뭔가 하면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제일 저주입니다 이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말씀 깨닫게 하는 거 이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말이죠. 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직접 구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가 구했다. 참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죠. 참 한국의 어머니 치맛바람 지극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무주파동 기억나세요? 무주파동? 무좀이 틀렸다 그러는데 그걸 무좀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 경기중학교 그 응모했던 그 부모들이 무즙을 가지고 엿기름을 만들어낸 거야. 엿을 만들어낸 거야. 무즙을 가지고 무즙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엿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럴 때 무즙이라고 썼는데 틀렸다 그랬거든. 교육청에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걸 막, 꼭한 문제 때문에 경기저하게 떨어진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꼭 무집을 가지고, 꼭 학부형들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엿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경기중학교 그냥 교문에다 갖다 쫙 붙이고 말이야. 이거 엿 만드는 거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엿 먹으라고 그랬다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여자들이 이렇게 자식 사랑하는 게이 유대인이나 아마 한국 사람이나 비슷한 모양이야. 비슷한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참 어머니의 사랑은 엄청난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자식 사랑도 따져보면 뭡니까? 이기적이라 이거야.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게 인간의 사랑인 거는 정말 아무리 지극한 사랑도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가 받은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 잔이 나오잖아요. 잔? 잔이 나오는데. 잔이 나오는데. 이게 첫째 주님의 잔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잔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잔이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잘 구별 못하면 우리 실수래요. 주님의 잔은, 주님의 잔은, 내잔 그럴 때 주님의 잔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위함이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잔이라는 건 말이죠. 주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그 아버지가 잔을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걷어달라고 그랬죠. 그때 아버지께서 한 말씀 안 하시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러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잔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잔은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죄인 민족들에게 쏟아붓는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잔은 그런 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25장 15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아버지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 예레미야도 이게 주님 재림할 때 나타나는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8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5편 8절.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여기 주 그럴 때 여호와지죠. 그 포도주는 불과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에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이것은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얘기합니다. 진노의 잔. 그리고 여기 지금 침례라는 거. 이게 사실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침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곱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지. 여기서 이 침례는 뭡니까? 이 침례는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물침례가 아닙니다. 물침례가 아니죠. 근데 침례를 잘못 알다 보면은 첫째 침례는 그 홍해를 지나갈 때 모세로부터 받은 그 민족적인 침례가 있잖아요. 민족적인 침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침례하게 나오죠. 그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이 성령의 잠김으로 거듭난 걸 얘기해. 그게 바로 성령으로 보통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진짜는 이제 침례가 맞죠.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하고 충만한 거다. 성령 침례를 한번 받아요. 그러나 충만한 건 내가 계속 구해야죠. 기름 부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침례 얘기합니다. 죽음의 침례. 침례가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은 그 침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여기 이제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참그 좌의정 우의정을 이렇게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냐 그 얘기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받을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목이 잘렸고 요한은 사실 기름감에 들어가는데 죽은 건 다름없죠 뭐. 살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자기들이 마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자리를 찾은 건 아니죠. 그 자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림과 관계된 사람들이죠.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바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죠. 비를 안 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역사를 또 일으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죽죠. 사람을 한번 죽게 됐으니까. 그러나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두 증인을 두 증인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에녹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에녹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녹도 안 죽었고 엘리야도 안 죽었으니까 둘이 안 죽었잖아요. 둘이 안 죽었으니까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냐.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데 에녹이 안 죽었고 엘리야도 안 죽었으니까 내려와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에녹하고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죠. 신약 시대에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구약 시대에 죽지 않은 사람 있죠. 구약 시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에녹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또 죽으니까 내려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죽죠, 엘리야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에녹처럼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죠. 바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할 때 신부들 승천하는 신부들이 변화돼서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죽을 몸이 그냥 딱 변화돼가지고 죽지 않을 아니하는 몸을 입는 그러한 휴거 그거를 미리 주님께서 모형을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이란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전부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형으로. 초림과 재림에. 성경 이상의 이 예언서가 보면은 예언서가 대부분이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한쪽만 알게 되죠. 한쪽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둠에, 참 어두운 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 고통의 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영과 혼과 몸을 정말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선 엘리야하고 모세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공부할 때쭉 찾아봤습니다. 더 이상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주님의 왕국이 킹덤이 분명히 임하는 거. 그러나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다. 재림 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도 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그 왕국을 지금 구했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지금 안줄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누가 앉든 간에 그 자리를 구하는 걸 그때 구했는데 그게 사실 재림 때 구해야 될 건데 초림 때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초림은 아는데 재림을 몰라요. 재림은 아는데 또 초림은 아는데 또 재림을 몰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왕국은 아는데 초림을 모르는 거예요. 초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죠. 그러나 우리는 초림은 아는데 재림을 모르는 거예요. 재림 때 왕국이 이루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한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빈 겁니다, 지금. 한쪽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된 자들이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걸 다 깨달았죠, 물론. 다 깨달았죠. 나중에서 깨달아가지고 신구약을 완전히 깨달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구약을 완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완전히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때 오셔서 주신 그 뉴 테스타멘트를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뉴 테스타멘트를 깨달았지만은 뉴 테스타멘트 아니에요. 이건 올 테스타멘트고 지난 히브리 할때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올 테스타멘트밖에 모르잖아요. 모세밖에 모르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보다 더큰 지저스 모르잖아요. 피로 된 블러드로 된이새 언약 새 언약인데 이건 뉴 테스타멘트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이 요걸 모르고 우리는 여기서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나 그 대신 또이 이방인들은 에덴 언약, 아담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다음에 뭡니까? 또 누구 언약이에요? 에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마지막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은 뉴 카베넌트거든요. 뉴 카베넌트. 이건 피로 된게 아니에요. 뉴 테스터멘트는 피로 된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에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천년 왕국이거든요, 이게. 천년 왕국이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신약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요걸 몰라. 요게 같은 줄 알아, 요게.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성경을 보면은.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다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속에다. 이스라엘, 유다와, 이새 언약은 유다와 이스라엘 직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는 히브리서 배운 사람 배웠지만은, 안 배운 분을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절, 8장 10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날들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언약을 세우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그래서 12절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영어로 보면 New Covenant 하면 New Covenant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죠. 주님이 하늘과 땅을, 예배서 1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갈 자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천년왕 때 우리는 내려서 다스리는 자들이지만은, 주님과 고난받은 사람 다스리는데, 예수 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저 하늘에 가서 산다고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산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때 남은 자들이 지금 이새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자비를 받아가지고 죄들, 불법을 사해 받아가지고 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나중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뉴 카베넌트하고 뉴 테스터멘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건 뉴 테스터멘트는 초림 때 이루어진 겁니다, 피로. 우리가 그 성찬식 하는 거 있잖아요. 초림 때 이루어지는 거, 초림 때. 그러나 이뉴 카베넌트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거를 바울이 히브리서 8장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스가랴서 보면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전부가 다 그런 거죠. 이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에덴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졌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인의 씨가 나가지고 여인의 씨로 다윗이 결국 나와가지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헤븐하고 어스가 항상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물론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 특별히 주님과 고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된 사람은 더 축복이죠. 옛것과 새것을 함께 들은 성인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참 이것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 보면 감사하죠.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율법으로 씻김을 받고 씻김을 받고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왜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 나간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제치로 들어간 거예요, 제치로. 이걸 은혜라 합니다. 사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재미가 없죠. 이거 정말, 이거 전파하는 것 외에는 재미가 없죠. 다른 건뭐 재미가 있을 게 없죠.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그, 소위, 어퍼튜니티 코스트.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손해 안 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이 주님의 일 하는 게 가장 손해 안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회사 사장이 말이죠. 타이프를 잘 친다 그래가지고 비서 안 시키고 자기 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는 다른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죠. 모든 게 그, 어퍼튜니티 코스트. 기회비용. 내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나는, 이가 많은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사람 심리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하다 나중에 잘 되면 탁 맡겨놓고 자기는 또 정착해서 돌아다닌다고요. 이게 전부 가치관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치관은 이 마지막을 볼 때에 여기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게 정치입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 우리 사역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예요. 정치. 진짜 정치예요. 이게 정치인데 진짜 가짜들 그런 사람들 약속해놓고 어기는 그런 세상 그런 정치가들이 아니라 정말 오냐고 겸손하시고 다스리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러한 왕 밑에 가서 신부로 또 통치자로 이러한 그 이걸 누리는 건데 이거는 정권이 금방 없어지는 것 때문에 영원토록 가는 거. 이거 정치입니다. 이게 헤븐이 팔리틱입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 그래야지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 일제시대 때도 말이죠. 그거 깨달은 사람들은 만주벌판 가가지고 자식들 다 버리고요. 나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자식들이 막 우는데도 그냥 떠쳐놓고 가더라고. 떠쳐놓고 가더라고 그냥. 왜 그렇습니까? 앞을 내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물질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깨닫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이게 이방인들의 통치자가 백성에 군림하는 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헤롯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누가 합니까? 바티칸에서 합니다. 바티칸. 바티칸이 이 사람들이 사실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이고 실질적으로 군림합니다. 지금 교황글에서 말이죠. 예. 이건 분명한 정치 집단이죠.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까지도 다 아신 거죠. 26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참 이게 맞습니다. 주님이 그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잘 아는 구절이지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나 이 빌립보서 2장을 볼 때마다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자는 사람은 지금 죽어가지고 지옥 가서 그럴 겁니다. 주님 그럴 거라고. 때는 늦었죠 이미. 하든 어디서 그런지 하든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모든 혀가 모든 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이걸 탈취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자신을 비웠다. 사람과 같이 된 것, 사람이 된 것까지도 정말 그런데 죽으시고 뭐 죽으시기만 했습니까? 뭐 온갖 조롱 다 당하셨는데요. 참 보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안 되는데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 같아요. 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이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밑바닥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네?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된 것만 해도 이거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아 우리 보고 당나귀 되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발 그것만은 좀 하자. 아니 만약에 내가 강아지가 되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 미국 사는 강아지는 좀 낫겠죠. 그러나 강아지가 돼가지고
이게 누렁 저 황제가 가지고 한국에 나가면 나는 또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일 거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죽으실지 모르는 그런 참 이게. 근데 이 말씀이 들을 때 그게 막 와 닿아야 되는데, 에? 그게 우리가 얼마만큼 닿냐, 에?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깨끗하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저도 참 안타까워요. 어떨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막 정말 그대로 100% 와 닿을 때 내가 참 답답하고요. 아, 내가 이렇게 강팍한가, 내가 이렇게 아직도 더러운가, 뭘 더 회개해야 될까, 이거 하여튼 뭐 어떨 때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주 그럴 때는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예? 아니 주님이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데, 제가 목회하고 7개월 됐는데 이제 전도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아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막 그냥 얘기를 해다는데요. 아이고 구구절절 다 맞더라고. 다 맞는데 그 목회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냥 내가 행한 게 보니까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악하더라고. 어? 그렇게 악하더라고. 어? 아니, 아니 뭐 자관 뭐 이제 주님의 종이 되긴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아니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도 모르게, 에? 나도 모르게 앉으면은 어? 그 성전에서 이렇게 십자가 밑에 꿇어 앉으면 말이야. 그럼 걱정이 작동되는 거예요. 걱정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나간다고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막 있고 나도 죄책감을 느끼고 막 그러다가 전도 훈련을 하는데, 아 어떤 평신도가 나오더니, 당신들은 말이지 십자가 밑에서 말이지 예수님 거덕 가지려고 제비 뽑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지, 아유 그 말을 듣는데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맨 앞에 앉았다가 엎드려서 엉엉 울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첫 시간부터 눈물 회개하느라고 정신을, 7개월 목회했는데 그렇게 회개하게 되더라니까. 7개월 이야 무섭더라고요. 난 아직도 그 말을 안 잊어버려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뒤에 앉으면 창피하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엎드려가지고 난 들었어. 그냥 떼굴떼굴 굴리면서. 아 참 그때 나도 그렇게 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도 이 정도니 어떨까.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러 왔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변화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한 걸 들었는데요. 그 사람도 그렇게 울면서 간증하더라고. 오랫동안 목회한 사람인데 정말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예? 몸값을 줬다. 결국은 피값 준 거 아닙니까?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우리 죄가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는 육체만 죄만 정결케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만 양심까지 씻어주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은 그 당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마귀에게 줬다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우리가 욥기라든가 이 열왕기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탄을 불러가지고요. 아, 욥을 가서 시험하라 뭐 이러기도 하고, 사탄을 불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들어가라 했잖아요, 사탄에게. 근데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사탄이도 지금 종입니다. 악한 종이거든요. 사탄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징계할 때는 사탄을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값으로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피를 아버지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는 건데 사탄을 통해 주는 거죠. 실제 주는 거는 받으신 분은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받으면서 사탄 보고 이제는 됐다. 너는 이제 손대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탄이도 아직까지 쓰임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무슨 일이냐면 아 사탄이 그래서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은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부린 영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이제 사탄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몸값으로 줬다고 할 때는 피를 가지고 몸값으로 줬는데 결국은 받으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저도 설교할 때 그 이런 사탄에게 줬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야만 아버지가 받을 때 사탄은 손을 딱 놓은 거죠. 네. 아, 그래서 우리 뭐 욥기 1, 2장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건 여러분 아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보라, 눈먼 사람 둘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우리가 그들을 꾸짖어 조용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이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아,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같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아, 공관.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같이 보고 기록했는데 약간 내용이 달라요. 약간 내용이 달라. 이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 구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디메오가. 여긴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는 소경이 두 사람이라 두 사람. 그러니까는 그 마가복음은 이 사건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 이 마태는 그 여러분 무슨 출신입니까? 바로 전직이 세리 안에 세리 계산에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름보다도 두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관 뭐 상관없어요. 이게 기록한 게 다른데 의도적으로 이 공관복음에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기록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왜 그 마귀 들린 청년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한 사람인데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으로 나오죠. 한 사람. 그냥 청년 이렇게 나와. 근데 마태복음은 두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 막 그냥 자해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태는 이 숫자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마가는 사건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윗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사야가 바로 그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영원한 다윗에게 영원한 그 위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위를 위해서 오시는 그 결국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알고 지금 살고 있는 신학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앞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거 이거는 이 소경도 아는데 지금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누가 소경이냐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그러면 아니지만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너희가 모르면서 본다고 그러니까 소경 아니냐 결국. 모른다는 건 못 본다는 얘기인데 본다고 그러니까 결국 소경이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여기서 눈 멀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사실 영적인 소경으로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치유할 것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주님이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말이죠. 이 신약 교리,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데, 첫째로,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난 눈이 먼 거죠.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빛이 없는 거죠. 빛이 떠나면 눈이 멀죠. 고린도서 4장 3절 보면은,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거. 이게 다 눈먼 사람들이죠. 예. 에베소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어두워졌다. 눈 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국 눈이 멀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거지가 됐어요, 이 사람은. 눈이 머니까 거지가 되는 거죠. 아, 앞을 못 보니까. 아, 옛날에 그 눈 머신 목사님 누구죠? 그 안유한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아들하네요. 근데 눈이 멀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역에 가서 구걸하게 됐단 말이에요. 서울역에 가서. 눈이 멀면 자동적으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사야서 64장에 그런 말을 했는데, 다 이사야서 6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64장, 잘 아는 말씀인데,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걸레 같으니, 뭐, 우리의 의가 걸레 정도니까, 뭐, 우리 자체야, 뭐, 얼마나 걸레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말이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불렀죠?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그랬죠. 주여!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아는 말 또 찾아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했죠. 로마서 10장 13절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지 주여 부르면 구원 받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부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저 잘 모르지만 주님을 부르다 보면 말이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왜 주여 삼창하느냐. 아, 그럼 백창 정도 할까요? 아, 세 번 하는 것도 그렇게 좀 억울한 모양이야. 그럴 때는 100번 정도 부를까. 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 항상 주님 부르는데. 옛날에 어떤 뭐 노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걸어가면서도 주여 그러고 식사하시다가 주야 그러고 그러더라고. 아, 주님을 많이 부르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주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야 이렇게 부를 때 구원해준다고요. 아, 우리 저 김강만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은요 그냥 뭐 장로님이 운전하다 좋으시면 그냥 주야 그러고 차가 사고라 가지고 막 빙빙 도는데 장로님 오 그러는데 권사님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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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랬다고요. 이게 평시에 주님을 불러야 주가 나오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평시에 주님 불러야죠. 갑자기 안 나옵니다.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아, 이건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지금 할 거 있냐고. 유사시에는 지금 하던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오라 그랬죠? 불렀죠? 주님이. 그죠? 주님 부르니까 주님이 오라 그랬죠? 제자들은 막 절로 가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말이죠. 가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하냐 그랬다고요. 주님은 그냥 부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말이야. 찾고 있어. 그러니까 주께 나갔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그 말이 없는데. 한번 마가복음 10장 찾아봅시다.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10장 50절 보면요. 49절 하반절 보면은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겉옷은 뭡니까? 걸레 같은 자기의 의 아닙니까? 걸레를 던져버리고 왜 던져 새 옷을 입으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고. 참 너무나 참 오묘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저 주님 부르고 주님 부르니까 오라 그러니까 나갔죠. 이걸로 구원된 건데. 아이고 무슨 뭐 요즘 보면 교회들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나오면 뭐 교리 공부하라 그러고 뭐 의식 뭐 성리하는 거 가르쳐주고 의식 가르쳐주고 뭐 선행의 것 가르쳐주고 하여튼 종교 행위만 가르쳐준다니까. 주님을 불러가지고 먼저 구원받게 해줘야 되거든. 하나님의 의로 먼저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의식을 먼저 치르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을 못 부르는 거야.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그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못 받는 사람 많아요. 나 그런 사람 간증 들었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젊은 목사 나와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예배에서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신학대 갔다 그러더라고. 신학대 나왔으니까 이제 졸업하니까 목사는 돼야 될 거야. 그래서 목사 됐대 자기가. 그때까지도 술 담배 못 끊었다는 거야. 의식은 다 배웠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주님을 자기가 눈먼 걸로 주님을 못 부르고 그 신학교 가면 목사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부터 한 의식부터 한 거야.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그저 이 거지처럼 주야 다윗사들 주 예수여 이렇게 얘기할 때 오라 그럴 때 가서 던져버리고 내 죄를 던져버리고 주님의 옷으로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즉시 주님이 만져주니까 즉시 보게 되었다.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뭐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도 뭐 한참 있으니까 학습 받으라고 그 다음에 뭐 세례문답하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 그때까지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 절차도 중요해진다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즉시 눈을 뜨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뜨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구원받고 눈이 뜨면 주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안 따라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 따른다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눈만 뜨면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눈이 감고 교회에 있으니까 못 따르는 거죠. 참 요즘에 문제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정말